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6장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율법 준수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본문 7장은 주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로 가나안의 우상을 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땅에 들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또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그들만 보내셨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낮에 살인적인 무더위와 한밤에는 살을 에는 추위, 또 맹독을 가진 뱀과 전갈 등이 우글대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더욱이 여자와 노인, 어린이들까지 포함된 큰 무리가 에돔이나 아말렉, 아모리 족속 등의 강한 공격을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자신의 기업으로 얻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는 분명한 목적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는 일과 이후에 행할 일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가나안의 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부적인 명령은 2절 이하에서 5절에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넘겨 치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언약을 맺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통원하지도 말며 모두 전멸시키라는 또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명령.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잔혹한 분이거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아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시키라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차고 넘치는 죄악인 우상, 그런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그 죄악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만일 살려두었을 경우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범죄에 빠뜨려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당하게 할 것이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하신 명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다른 부족이나 민족과 통혼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친을 맺어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혈연 관계를 맺는 것만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혼이 상대방의 종교나 관습, 문화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것에 있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국가들의 공주들을 자신의 첩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첩으로 삼은 공주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들의 습관대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전쟁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앞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세상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악행과 불의를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절한 다음 즉시로 시행할 일로 가나안 족속들의 섬기던 모든 우상 제단과 석상이나 목상들을 헐고 깨뜨려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헛된 종교 행위를 따르는 유혹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가 치료해야 할 전쟁, 곧 영적 전쟁 역시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느냐의 구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일함이나 나태함에서 벗어나도록 늘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이스라엘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외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의미는 단지 수의 많고 적음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나 강함, 또 지혜나 경건 등 다른 민족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때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 사역에 있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면 육체를 따라 힘이 있거나 지혜로운 자들은 약하고 미련한 자들처럼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기가 오히려 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일을 맡기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임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마치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결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지혜를 빌어 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다면 할수 있는 대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 역사에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약하고 미련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뻐 들어 쓰십니다. 이어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받을 복에 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 특히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자손 본성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또 많은 토지의 소산물 중에서도 가나안에서 주된 농산물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의 가축에게도 축복하셔서 수혈을 아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은 질병에서부터 불치병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종류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가나안 족속들의 병사들의 수보다도 너무나도 적고 또 무기가 되는 칼과 창등 변변치 않은 이 무기들 때문에 적잖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또한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요가 많고 적음, 또 강력한 무기가 있고 없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예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물리치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최후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전쟁 자체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구별된 거룩한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그것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도 말며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마침내는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선한 싸움에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